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정말로 모범입니다.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기도를 하고 계시며 마지막에 그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자신을 영광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였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얘기는 예수님의 하고 계시는 사역은 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지금 예수님의 그 공생애,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 쪽을 항상 먼저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전에 그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셨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루셨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셨죠.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그분의 모든 인생은 모든 일의 근본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그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그 바흐의 작품에는 언제나 인장처럼 찍혀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SB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성도의 모든 인생도 Soli Deo Gloria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이거 잘 이해를 해보시면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게 지금 목적이죠.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고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준다. 언제 이루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유산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 죽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그 유업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준 유업이 어때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인데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좋나요? 아, 상태가 별로 안 좋죠. 불량품을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아니요. 성경은 그걸 죄인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대접했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대에 서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내용이 뭐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성도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그것을 성경은 바울은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저는 빌립보서 2장이라고 생각해요. 찾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권세란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 권세는 복종하는 권세이고 십자가에 죽는 권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를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권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유대인을 구원할 왕이라고 한 사람이야. 너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내려와 봐라. 네 스스로를 구원해라. 이스라엘 사람만 뭐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조롱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지금은 출석하지 못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갖고 계시는 분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있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겪게 되고 있는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하여 힐문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조금의 문제만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갖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권세는 가장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똑같은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비우는 권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갖고 있는 권세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이 권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게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하는 것을 좋게 여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밟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아무런 권세도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게 죽는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정말로 거짓 선지자로서 죽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과 한몸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없죠.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도 비슷합니다. 잘 되고 뭐 크게 성공한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돈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생각합니까?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 그 돈의 위력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나의 인생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냐? 아니면 세상의 권위를 더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주려고 한다고 분명히 말했죠. 영생을 주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영생을 준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영생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그렇죠? 다 외우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머릿속에 아주 딱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생이 어떤 것이다 라는 정의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멸망치 않고 멸망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에서 영생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멸망하지 않는 것이 어떤 건가 영생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 17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생은 뭐라 그러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의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항상 내 쪽에서 구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도 그 믿음의 보상으로 대상으로 이제 대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해도 많고 영생이라는 것이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우리가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17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 한번 그냥 딱 아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리 제가 급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한 영생이라는 것 자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유한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란 개념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 그냥 영원토록 산다. 죽지 않고 있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 영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완전하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어떤 것을 더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이것은 잘못해서 띄어서 버려야 되는 것도 아닌 그런 의미로서의 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심과 완전하심. 결국은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적으로 어떤 영원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영생이라는 것을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과정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시작이 있고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달해야 되는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생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것, 이것을 영생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단회적으로 나는 예수 믿었다 이걸로 끝, 아무런 진전 없이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한번 변화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의 이 치열함과 이 수준으로서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앞으로 볼 내용이지만 17장 우리 21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요.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은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삶에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나 유명인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BTS 아십니까? 이거 얘기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몇 명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이름이 누구고 뭘 좋아하고 요즘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랍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젊은이들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보를 아는 것을 떠나서 훨씬 더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를 안다고 할 때는 그가 어떤 성격이고 그의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속성으로부터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도 이 땅을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신다. 그런 식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닌 거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지만 나의 주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나이죠.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믿어줬으니까 이제 그 믿음에 맞게 나를 구원하신, 내가 믿어준 거에 대한 하나님도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정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써먹는 거죠. 나쁜 부분만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그 상처, 그 고통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드려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보다 그 느낌과 그 상태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조금 더 인격적이고 더 깊은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 천천히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지막에 영생이 나오죠. 영생에 대해서 어떤 좀 진전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고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한 대로 죄의 삯은 사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들인 것 같이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 들여져서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 우리가 불법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름 앞에 거룩한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물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 맨 처음에 쓸 때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들 비롯해서 에베소 뭐 골로새 다 마찬가지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내용이. 너희가 그래놓고 음행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 중에 싸움이 있느냐? 이것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신분적으로는 이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건 우리가 의롭다라는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의에게 종으로 우리를 들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전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끝이 다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후에 살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도달해야 될 목표, 그 영생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고민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어떨 때는 반대로 왜 이렇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한편으로는 좋은 일만 기쁨, 나쁜 것은 하나님 원망,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영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생이란 말이죠. 그죠? 잘 되고 기적이나 뭐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것을 통해서 영광이고 영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일상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일이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것이 쉽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 편하고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 꿀, 송이 꿀보다 더 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하시며 그 일을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저도 좋아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힘들어도 잘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용기를 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과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심각한 거죠.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더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아까 편지할 때 그 성도라고 쓰면서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해서 바르게 해서 너희가 성도다운 인생, 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이태까지 생활하는 패턴과 내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 살아갔던 모든 일들로부터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하나하나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생을,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비록 40에 가만, 40에 하나 가만 말을 몇 번 맞고, 세 번이나 맞고, 태장에 몇 번 맞고, 바다와 강과 강도, 춥고 헐벗고 완전 홈리스와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그의 인생에서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을 파고들었고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예배도 많이 바꿔놨습니다. 예배하는 형식도 바꿨죠. 이렇게 대면 예배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정말로 좀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전에처럼 또 대면 예배는 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형식이 또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또 그것이 깊어지면 이것도 굉장히 편안해. 여러분 익숙해져서 편한 거에 익숙해집니다. 금방. 이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예배의 진짜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편한식의 예배가 돼버리는 거죠. 태도도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돌아오기까지 정말로 또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경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생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공만이 영광이고 실패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생의 맛을 경험하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려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편안함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 우리의 인간의 형태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위와 당연히 얻어야 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기쁨을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대하여 반항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